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사도적 설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고 살폈고, 그에 대한 유대인 청중들의 반응을 보았으며, 베드로가 뒤이어서 유대인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설교에 대한 개요를 만든다면, 도입부는 그날의 베드로가 청중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의 언어로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모두 술에 취한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술에 취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취하기에는 너무 이른 아침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한 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청중 간의 접촉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는 계속되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 청중들의 주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베드로는 요엘서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날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전하려는 말씀의 방향을 전하고 또 청중들에 대한 주의를 이끌고 나서는 바로 설교의 주제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청중들이 요엘의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본 것과 요엘의 예언의 말씀을 연관지어서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아는 것과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과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 속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했던 주요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은 청중들의 눈을 열어 성경 속에 나오는 참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돌아가셨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점은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모든 억압에서 건져내고 이 땅에 그들을 위한 훨씬 더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 승리의 왕으로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 자신도 가지고 있던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단으로서 비난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베드로가 전한 오순절 날의 말씀은 유대인 청중들에게 전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자신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의 마음이 두근거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오순절날의 설교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던 첫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사도들이 그들의 동료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전하는 것을 처음 듣는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기쁨으로 떨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오심을 통하여 그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통찰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으며 베드로는 성경에서 관련된 말씀을 함께 모아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자기가 이해할 수 있었던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에 놀라고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을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음에 놀란다면 우리는 같은 날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완전한 이해를 하고서 현재는 사도들에게 관해 무관심하거나 불친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청중들에게 확신으로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이 들은 메시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였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감정적 호소도 없었으며 이 메시지를 믿으라고 하는 어떠한 강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사용하신 신령한 도구는 바로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신실한 전달자였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오순절에 오셔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여기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것은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들은 거룩한 길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그날 그들에게 사도들과 같이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의 회심자들은 방언 또는 다른 어떤 사도적인 은사를 말함으로써 정의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서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설교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3천명의 사람들이 하루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신자들의 공동체에 더하여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였습니다. 뒤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때에 이 공동체 또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들 중에 한 가지만을 다룰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교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교를 네 번이나 다섯 번으로 나눠서 또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회심자들은 신자들의 공동체에 합류했으며 그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음을 배우게 됩니다. 42절은 교회가 헌신한 네 가지의 활동을 나열합니다.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다는 사도들의 교리를 받기를 힘썼습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수십 년 동안 무엇인가를 하는 새로운 방식의 모습으로 변질된 교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말씀의 강해는 오락적인 것으로, 설교는 보여주는 행위로, 교리는 드라마로, 신학은 연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한때 교회의 중심이었던 강단은 이제 유행하는 예배 형식, 현란한 발표, 노래와 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다양한 교회 성장 기법에 의해서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최고로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기독교인의 믿음의 기본이 되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 정의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도들의 교리였습니다. A.W. 토저는 신령한 것을 아는 우리의 지식에는 세 단계의 수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각각 이성, 믿음, 그리고 영적인 경험에 의해 제공되는 지식입니다. 그는 이것들을 바로 성막의 세 가지 부분으로 비교합니다. 바로 바깥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깥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고자 제공된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성, 믿음, 그리고 영적인 경험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적인 수단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수단들의 수준을 본다면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은 자연물을 관찰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보들을 활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1절에서 2절을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그러나 이 이성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날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런 관찰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되지 않은 이성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끕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지식은 관찰로 제공되는 지식보다는 더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에 관해서는 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눈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영역의 참된 정보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의 말씀이 제공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창조에 관해 서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며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불어넣어진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노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세 번째로 영적인 경험으로 인한 지식이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실 나라에 대한 힘을 맛보게 하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28장 16절에 꿈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안 오라. 두 번째로 다메게색으로 가는 바울에게 위로부터 갑작스러운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날 예수님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을 많이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경험들이 선포되어질 때는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선포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모순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짧게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후반절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바로 영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 안에서도 바로 주님의 계명이 이 축복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교회의 근본 원리이며 측정하는 잣대이며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진리를 구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직 성경 전체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성이 관찰하는 것들을 통해 올바른 결론을 가져오는지 구별하며 성경은 우리 믿음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 놀라운 어떤 경험을 했던 두 제자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영적 경험에 대해서 따져보게 하고 또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영적 경험에 관해서 누가복음 24장 32절 후반절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속성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지속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들과는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를 연합시킵니다. 우리는 민족, 직업, 문화적 배경 및 그 외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남겨준 가르침을 통해서만 연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 이것의 원인 또는 목적 모두가 오직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하나의 마음은 오직 동일한 한 믿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여러분이 저에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닌 공통된 믿음과 신앙으로 묶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속됨을 통한 그리스도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의 패턴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호프교회의 확장과 계속됨은 여러분이 성경을 저에게로부터 배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또 다른 신자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가라앉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가는 것은 바로 성경적 믿음과 성경적 기독교의 지속성을 위한 생명선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의 기초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적으로 말해서 모든 지도자, 상담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을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사도들로부터 전하여 온 가르침들을 배워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사도들로부터 이 교리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신자들이 그들의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믿는 것을 실천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 지도자와 상담자들은 그들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퍼뜨릴 수도 있고,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려는 담임 목사님의 믿음과 행위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전하려는 믿음의 연속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재직회와 성경 공부 모임, 교재 모임, 주일학교 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사도의 가르침이 믿음으로 유지되고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로 사도들의 교리를 배워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같은 진리를 가르치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을 받기를 계속 힘써온 유대인 회심자들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회심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올바른 것으로 갖고 있음으로써만 증명될 수 있는 믿음의 정당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심 당시에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으며, 그들은 이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들은 그들이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를 본다면 올바른 것이지만 그 종교의 내용물이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이 종교에 대한 위험을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내용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비록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조차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믿음의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옳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정당화되거나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최상의 것조차도 여전히 부패하고 불순할 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41절의 첫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확신시킨 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 전했고 그래서 그들이 듣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성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듣게 된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과 이성을 더욱 예리하게 했고 또 그것들을 거룩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성으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하게 공부하지 않았고 우리가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경의 이해는 몇 가지 경건의 시간을 돕는 책이나 구글에서 찾은 기사를 읽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으로 사용할 만큼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인상, 감정, 경험, 그리고 이성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굳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탄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의 영적 여정의 주인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이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칙들과 확신한다고 여기는 것들 모두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일 뿐입니다. 어떠한 선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탄이 악하고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17장 9절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최악의 적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생겨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성화되지 않은 이성에 의지하여 영적인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시할 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이용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하지만 믿음이 아닌 보는 것으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화되지 않은 이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속화된 상태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주님께서 하신 책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읽지않았느냐또는너희들말씀을알지못하는도다라고말씀하셨을때말입니다바리새인들과사두개인들이가지고있었던영적추구와그결과는그들의영혼을파괴시키는것이었으며하나님의뜻을거역하는것들뿐이었습니다비록그들이예수님께대항하는논쟁의기초로서말씀을사용했음에도불구하고그런결과를만들어냈습니다이렇게말씀을사용한것은바로그들의영혼을파괴시킨것이었습니다심지어사탄조차도예수님을시험하기위해서성경을인용한것이사실이아닙니까너무많은사람들이기독교인이라고주장하지만성경에순종하기를꺼려합니다우리는둘째로하나님의말씀과믿음사이의관계에대해서고려해야합니다우리는모두우리의믿음이하나님의말씀을들음에서나오는것임을압니다그러므로우리가하나님의말씀을듣지않으면우리의믿음은흔들리는기초에세워진것입니다바울이디모데에게한말을생각해보십시오함께디모데후서3장13절에서15절을찾아서읽도록하겠습니다함께읽겠습니다악한사람들과속이는자들은더욱악하여져서속이기도하고속기도하나니그러나너는배우고확신한일에거하라너는내가누구에게서배운것을알며또어려서부터성경을알았나니성경은능히너로하여금그리스도예수안에있는믿음으로말미암아구원에이르는지혜가있게하느니라아멘저는이말씀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디모데는그가어렸을때부터말씀을배우고알았습니다이것은많은어린아이들이있는가족들에게도전이된다고생각합니다또바울은디모데에게계속해서배우고확신한일에거하라고촉구합니다얼마나많은어린아이들이집에서성경으로다듬어지고양육됩니까비록디모데의아버지가불신자인헬라인이었지만그의할머니인로이스와어머니인유니게는디모데에게영향을미쳤고진실한믿음으로양육시켰습니다이것은디모데후서1장5절에나와있습니다디모데의초기어린시절가정교육은성경적이었으며영적이었습니다저는우리교회자라나는세대에대한큰걱정을가지고있습니다왜냐하면많은어머니들과할머니들이성경공부에참여하지않기때문입니다우리가운데누가로이스와유니게와같은할머니와어머니가되겠습니까우리교회다음세대가계속돼서유지되는것은굉장히중요합니다신명기6장4절에서9절은하나님의말씀으로가정에서자녀들을교육하는데굉장히중요합니다이스라엘아들으라우리하나님여호와는오직유일한여호와시니너는마음을다하고뜻을다하고힘을다하여내하나님여호와를사랑하라오늘내가내게명하는이말씀을너는마음에새기고내자녀에게부지런히가르치며집에앉아있을때에든지길을갈때에든지누워있을때에든지일어날때에든지이말씀을강론할것이며너는또그것을내손목에메어기호를삼으며내미간에붙여표로삼고또내집문설주와밖간문에기록할지니라아멘아이들이어릴때부터부지런히그들을가르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그들의 영적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누가 이러한 방식으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정답은 바로 영적이며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진 부모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말씀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 생활과 영적 성장을 단순히 주일학교에만 맡긴다면 그것은 굉장한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많은 가정에서 도덕의 종교로 전락이 돼버린 그런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들 자신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경향은 생각이 성경으로 가득 차지 않은 지도자들로부터 채워진 교회에서도 발견됩니다. 오직 사도적인 성경적 믿음만이 바르고 건전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바로 견고한 성경적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과 섬김은 거의 실용적인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가능성, 찬성과 반대 등을 점검하며 어떠한 문제이든 그들 자신의 판단에 의해 더 나은 것들을 따릅니다. 그들은 성경적 믿음과 실용적 삶을 양분합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각과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들이 읽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믿음의 요소도 믿음 생활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부르는 믿음은 그들의 이성이 승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성과 개인적 관찰을 엿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화되지 않는 이성이 믿음의 재판장이 될 때 바로 문제가 발견됩니다. 이성을 재판장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수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풍부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벳세다로 데려가셨고 사람들은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고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그들을 보내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완벽한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13절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무랄 것이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성은 그들에게 사막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고 날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만일 그들이 사람을 먹여야 한다면 그들이 필요한 돈과 떡의 양이 얼마인지 재빨리 계산할 정도로 매우 똑똑했습니다. 이것은 200데나리온의 가치의 떡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이것이 말씀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보내줘야 했습니다. 누가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그들보다 주님께서 크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은 우리와 함께 멈춥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도달합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이 그들의 성화되지 않은 이성의 문 앞에서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약하고 성숙하지 않은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성의 문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을 위한 공간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가장 무모한 상상도 넘어선 것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그 믿음의 공간들을 버리고 맙니다.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에게 드는 단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나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꿈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요셉은 매우 실용적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히브리서 11장 22절이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말입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들었을 때 그녀는 에스더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귤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최종적 해결책은 왕의 존재 앞에 나아가서 그녀 자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성이 아닌 바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는 가장 비합리적인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유명한 구절로 믿음장이 시작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성경적인 믿음의 좋은 예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5장 5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만일 베드로가 그의 과거의 경험과 그의 육체적인 피곤함에 의지하였더라면 베드로는 이 낚시 사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68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남편들은 믿는 아내들에게 말씀을 공부하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내들도 남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그들 가족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 기초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에 대해서 정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통함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움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사도적 시대의 신자들은 신실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며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약하고 세속적이고 현혹되고 미숙한 것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사도적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바른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께 성경 공부를 참여하라고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